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후 미한일 3국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가동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3국의 방위 협력에 새로운 페이지를 연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사안과 관련해 일본과 한국, 미국의 협력은 영내 평화와 안정에 불가결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와 관련해서 올해 4월과 7월에 발사된 3단식 고체 연료 추진 방식과 같은 유형으로 추정한다며 액체 연료와 비교해 고체는 보관, 취급이 용이하고 즉시 발사 관점에서 우위에 있다고 요시마사 장관은 말했습니다. 요시마사 장관은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 예정된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에 대해선 한국, 미국과 긴밀하게 연계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본연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이 지난 18일 북한의 불법적인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은 이 같은 미사일 발사로 또다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무책임한 방식으로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며 영내 및 국제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성명은 이어 북한은 추가 실험을 자제하고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며 미국과 한국이 제안한 대화 제의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폐기와 관련한 진지한 협상에 들어갈 것을 촉구하고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종식해야 한다고 성명을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반도 시간으로 17일 밤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어 18일 오전 ICBM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올해 들어 다섯 번째고 지난 7월 신형 고체 연료 ICBM 화성 18형을 시험 발사한 지 5개월여 만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오늘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또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조태열 전 주 유엔대사를 각각 지명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조태용 후보자는 외교부 1차관, 안보실 1차장, 그리고 주미대사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외교 안보 분야 전략가라며 특히 대미관계와 대북 안보 문제에 모두 정통하고 경륜이 풍부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어 조태열 후보자는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통상 교섭조정관, 주 제네바 대표부 차석대사, 주 스페인대사 등을 지내 양자와 다자 외교 경험이 풍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이 우크라이나와 10년 동안 적용되는 안보협력 양해각서 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익명의 영국군 소식통을 이용해 이같이 전하며 MOU의 골자는 우크라이나의 해상 군사력을 강화해 러시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영국이 무기를 공급하고 군사적으로 지원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이후 또다시 우크라이나에 공격을 감행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늘리는 한편 대러시아 제재를 다시 부과하는 등 안전보장에 관한 약속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이 증가하는 홍해 지역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다국적 함대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18일 번영의 수호자 작전을 발족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이 작전에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바레인, 셰이셀 공화국이 참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이 같은 후티의 공격은 무모하고 위험하며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적인 연합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친이란 성향의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대응하겠다며 홍해 지역에서 이스라엘 등 각국의 민간 상선을 대상으로 하는 드론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후티 반군의 해상 공격 상선들이 전 세계 해운 물류량을 통과하는 홍해 항로 대신 아프리카 대륙으로 돌아 항해하면서 물류 차질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 VOA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오늘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긴급 공개회의를 개최합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에 북한의 핵개발 야욕을 억제하도록 건설적 역할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고체연료 기반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 발사 훈련을 실시했다며 미국 본토에 대한 핵 위협을 노골화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30도에서 영하 6도, 최고 영하 20도에서 영하 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3미터, 서해 앞바다 1.5 내지 3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긴급 공개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 소집을 요청한 미국은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규탄하는 데 안보리 이사국들이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개최 일정이 19일로 확정됐습니다. 유엔 측이 18일 VOA에 공개한 19일 안보리 회의 일정에 따르면 콩고에 이어 팔레스타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오전 회의가 끝난 뒤 오후 3시 비확산 및 북한을 주제로 한 공개 회의 일정이 잡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 등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의 요청으로 소집됐습니다. 앞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네이트 에반스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과 다른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이 12월 17일 이뤄진 북한의 ICBM 발사 문제를 다루기 위해 19일 긴급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를 비롯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국제사회 전체를 위협한다며 이런 발사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는 북한의 계속되는 무모한 행동을 규탄해야 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의 불법적인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을 막기 위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회의가 이번에 열리면 지난 7월 이후 약 5개월 만입니다. 또 지난달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안보리 회의를 개최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 재소집되는 겁니다. 다만 최근 북한 관련 안보리 회의에선 미국 등 대부분의 이사국들이 안보리에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비호하며 추가 대응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채택과 의장 성명, 언론 성명 발표 등으로 북한의 도발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중 강제력을 갖는 결의는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 성명과 언론 성명은 상임이사국 반대 없이 과반 찬성으로 채택됩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한 회의에서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해당 결의안은 최종 무산됐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미국이 새 결의안 채택을 다시 시도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북한의 핵개발 야욕을 제어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틀 연속 이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 규탄하면서 영내 안보를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중국의 북핵 억제를 위한 건설적 역할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이뤄진 북중 고위급 회담과 관련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난 6개월간 중국 측 대화 상대와 논의한 것중 하나는 북한의 핵 야망 억제를 위해 중국이 할수 있는 건설적인 역할이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one of the things that Secretary Blinken has discussed with his Chinese counterparts in his
그러면서
meetings
우리는
over the
중국이
last
그러한
six
역할을 하는 것을 환영하며 계속 그렇게 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과 중국은 18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직후 고위급 외교 협의를 갖고 상호 지지를 재확인하며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오전 베이징에서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과 회담하고 내년 수교 75주년 기념 행사를 잘 개최해 중조 우호 협력 관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부상도 조선은 계속해서 중국과 함께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이익을 수호하며 영내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밀러 대변인은 북한이 이틀 연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미국 정부의 규탄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strongly condemns the DPRK's December 17th and 18th ballistic missile launches,
밀러
including the
대변인은
launch of an
미국은 ICBM 발사를
intercontinental
포함한 북한의 17일과 18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러한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발사는 북한의 이웃 국가들의 위협을 가하고 영내 안보를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국가가 이러한 위반 행위를 규탄하고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판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17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성명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번 발사가 미국인이나 미국의 영토 또는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평가하지만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불안정한 영향을 강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18일에도 성명을 내고 미국은 이번 발사를 규탄하며 북한이 더 이상의 불안정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발사가 미국인과 미국 영토 또는 동맹국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평가했지만 이러한 발사에 대비해 미국과 일본, 한국은 각국 수호를 보장하기 위해 3자간 사전에 조율된 작전을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17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18일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8일 한국군은 미국 측과 긴밀한 공조 아래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활동을 추적해왔다면서 이번에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는 한미일 3자간 긴밀하게 공유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한 것은 지난 7월 화성 18형 시험 발사 이후 약 5개월 만이며 올해 들어서는 다섯 번째입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북한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프랑스도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면서 한국, 일본과의 연대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18일 올해 들어 다섯 번째인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We of course strongly condemn the launch of the long-range ballistic missile by the DPRK.
두자릭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전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우리는 북한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촉구해온 지속 가능한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대화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한국과 북한이 소통 채널을 다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도 이틀 연속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18일 VOA에 보낸 부대변인 면의의 성명에서 북한의 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18일 ICBM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또다시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프랑스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전폭적인 연대를 확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이런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지체 없이 국제 의무를 준수하는 한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로 이어지는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파트너들과 함께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가 반드시 이행되도록 하는데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반도 시각으로 17일 밤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어 18일 오전 ICBM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올해 들어 다섯 번째이고 지난 7월 신형 고체 연료 ICBM 화성 18형을 시험 발사한 지 5개월여 만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의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 발사 당일 북중 고위 외교 당국자가 회동한 것과 관련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책임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고 북한에 영향력을 보유한 나라라며 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수 있도록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사령탑인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외교위원 겸 외교부장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어제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명호 북한 외무성 부상을 접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 자리에서 분쟁이 교차하는 국제정세에 직면해 중국과 북한은 항상 서로를 지지하고 신뢰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어제 18일 고체 연료 기반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 발사 훈련을 실시했다며 미국 본토에 대한 핵 위협을 노골화했습니다. 미, 한, 일 세 나라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18일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 발사 훈련을 단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화성 18형이 최대 정점 고도 6,518km까지 상승하며 1,002km를 4,415초간 비행해 동해 공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국 군사력의 가장 강력한 전략적 핵심 타격 수단에 대한 믿음성이 다시 한번 검증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신속하면서도 기습적인 발사가 가능한 고체연료 ICBM인 화성 18형을 쏜 것은 올해 4월, 7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특히 지난 7월 발사된 시험 발사라고 했는데 이번엔 발사 훈련이라고 표현해 실전 배치가 가까워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통상적인 무기체계 검증 과정 없이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전례가 있다며 세 번째 발사를 발사 훈련이라고 표현한 것은 성능에 대한 자신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까지는 시험 발사라고 했는데 세 번째 정상 발사도 아닌 상황에서 훈련 발사라고 했다는 얘기는 화성 18형의 실전 배치를 의미하는 거고요. 본인들은 성능이 완벽히 검증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따라서 실전 배치를 명백히 한 게 이번 보도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훈련을 직접 참관해 워싱턴이 우리를 상대로 잘못된 결심을 내릴 땐 우리가 어떤 행동에 신속히 준비되어 있으며 어떤 선택을 할지를 뚜렷이 보여준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사시 미국 본토를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겁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특히 미한 핵협의그룹 회의를 핵전쟁 모의판으로 규정하면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해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강력한 경고성 대응 조치를 취할 때 대해 명령했다고 밝혀 이번 화성 18형 발사가 15일 미한 NCG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핵작전 연습을 하기로 합의한 데 대한 반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적들이 계속 잘못된 선택을 이어갈 때는 보다 진화되고 위협적인 방식으로 더 공세적인 행동으로 맞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과 ICBM을 연 이틀 발사한 데 대해 북한 정권은 자신의 도발이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NCG 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의 구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며 핵 기반의 강력한 미한 동맹이 실질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한미 NCG 등을 도발 명분으로 초강경 보복 의지를 운운한 데 대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은 자신들 계획에 따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그 명분을 한미 동맹에 전가하는 후한무치한 언급을 반복하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화성 18형 성능을 대미 압박용으로 과대포장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연구위원은 북한이 화성 18형을 세 차례 쏘면서 탄도 관련 언급을 일절하지 않았다며 사거리를 극대화하면서 실전 배치 단계임을 주장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들을 감안을 했을 때 화성 18 자체가 유의미한 무게의 탄두를 장착하고 발사됐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사거리를 엄청나게 길게 만들었다는 것은 사거리가 길게 나오는 게 중요한 거지 안에 뭐가 탑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빈 상태로 발사했을 가능성도 없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초강경 대응, 공세적 행동을 강조하면서 대미 강대강 대립 구도를 한층 명확히해 북한이 내년에도 대형 도발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연구위원은 북한이 내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발의 강도를 높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박 석좌연구위원은 북한으로선 중국과 러시아의 비호로 핵무력 고도화에 필요한 전략 도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 데다 내년 미 대선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우호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협상 전략 차원에서도 화성 18형 정상각도 시험 발사 등을 감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최대한대로 핵미사일 능력을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진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그런 능력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차기 정부하고 유리한 국면에서 협상할 수 있는 실적을 쌓아놓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미국과 한국, 일본 군당국은 19일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미한일 정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연내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가동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미한일은 북한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부터 탄착할 때까지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합니다. 전학규 한국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일반 훈련을 토대로 일부 일시적으로 정보가 공유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한미일이 새로운 시스템을 토대로 24시간 상시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전 대변인은 또 미한일 3국은 내년부터 시행될 단연간의 3자 훈련 계획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3자 훈련을 정례화하고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훈련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와 연이은 전략 도발이 미한일 안보협력을 강화시키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의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 다음에 앞으로도 더 걱정되는 사안들이 눈에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한미가 북한을 향한 정확한 메시지 이게 나와야 억제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 한미의 공동인식이 작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 센터장은 특히 내년 미 대선과 한국 국회의원 총선거 등 정치적 변수 때문에 미한 양국이 대북 억제력 강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자 서두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은 북한이 18일 발사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가장 진전된 장거리 미사일로 평가하며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역량 증대를 우려했습니다. 하원 외교의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김 의원은 18일 VOA의 관련 질문에 북한 정권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늘리고 있다며 실제로 북한은 지금까지 쏜 것 중 가장 진전된 장거리 미사일을 방금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미국은 인도-태평양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힘을 투사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반도 시각으로 17일 밤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어 18일 오전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올해 들어 다섯 번째이고 지난 7월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 18형을 시험 발사한 지 5개월여 만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 전역을 타격할 능력을 이미 갖추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해서는 대기권 재진입 역량과 고체연료 기술을 진전시켰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안준호 기자가 들어보았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현재 미국 본토 대부분을 사정권에 둘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고려해 최적의 사거리와 발사 윤곽을 찾기 위해 다양한 각도로 시험하고 있지만 더 이상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없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는 진단입니다. 북한은 18일 올해 들어서만 다섯 번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비행거리는 약 1,000km, 최고 고도는 약 6,000km를 넘는 것으로 보여 고각이 아닌 정상 각도로 발사했을 경우 12,000에서 15,000km를 비행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아직 북한의 ICBM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피터스 연구원은 북한 ICBM의 신뢰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북한은 아주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발사를 통해 발사 또는 대기권 재진입 시 탄도가 파손되지 않는 신뢰도와 정밀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계획된 궤도를 따라 더 정밀하게 비행할수록 탑재된 탄도의 치명도는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북한이 ICBM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연구해야 할 부분은 목표물에 대한 정확한 탄도 전달 능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ICBM이 발사된 뒤 우주 공간에서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탄도가 고열로 폭발하지 않으면서도 정밀도를 잃지 않고 탄도를 회전시키는 능력, 그리고 요격을 피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해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이번 발사를 통해 고체연료 기반 ICBM의 신뢰성을 확보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지난 두 번의 발사는 고체연료 시스템이었고 고체연료 시스템이 액체연료 시스템보다 군사적 관점에서 훨씬 낫기 때문에 북한에는 매우 중요한 성과라면서 북한의 가장 중요한 기술적 문제는 신뢰도라고 말했습니다.
The last two launches were solid fuel systems. So that's a very important achievement for North Korea because the solid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2월 화성 15형, 3월 화성 17형, 4월 화성 18형, 7월 화성 18형에 이어 18일 다섯 번째 ICBM을 발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4월과 7월 두 차례 발사는 고체연료 기반 ICBM이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북한의 ICBM 기술 완성을 위한 또 하나의 요건으로 재진입 기술을 꼽으며 북한은 이를 위해 ICBM 시험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두 번째로 큰 기술적 문제는 재진입체로 탄도가 핵탄두일 경우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열과 진동을 견뎌낼지가 관건이라며 북한은 신뢰할 만한 운반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ICBM 시험을 계속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The second big technical question is the re-entry vehicle. Whether the warhead, if it's a nuclear warhead, can survive the heat and vibration.
전문가들은 고체 연료 기반의 ICBM이 액체 연료 기반 ICBM보다 군사적으로 이점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고체 연료 미사일이 저렴하고 구조가 단순해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신속히 발사할 수 있어 탐지가 어렵다는 점 외에도 고체 연료 미사일은 액체 연료 미사일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라며 액체 연료 미사일과 달리 실수로 폭발할 가능성이 적고 연료를 탑재한 채 장기간 보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도 액체 연료 시스템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사일 발사 직전 액체 연료를 채워야 하는 반면 고체 연료 미사일은 연료를 미사일 안에 항상 장전해 놓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장점이라며 따라서 고체 연료 미사일은 훨씬 더 짧은 시간에 발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운반과 이동이 더 쉽다면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모든 나라들이 액체 연료에서 고체 연료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고체 연료가 군사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he most important advantage is that a solid fuel missile has the fuel loaded into the missile at all times.
반면 이번 ICBM 발사가 기술적 목적보다는 정치적 목적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근 북한의 ICBM 발사를 ICBM 정치라며 기술적 군사적 목적보다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미사일을 그렇게 많이 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at's happening now, though, is what I would call North Korean ICBM politics. I think North Korean is launching so many missiles more for political aim.
과거 4, 5년 전만 해도 북한은 미사일 시스템당 한두 발의 미사일만 시험 발사했고 미사일 시험 발사에 돈과 자원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개발 중인 미사일 시험만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고위 탈북민과의 대화에서도 확인됐다는 설명입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이번 ICBM 발사는 과거 발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알아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내부에서 경제난 등 많은 실패를 겪으면서 그가 성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야 중 하나가 ICBM이었다며 그래서 김정은은 내부적으로 매우 강력하다는 평판을 강화할 뭔가가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ICBM 개발을 강행하는 궁극적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 본토 타격 위협을 고조시켜 한국 등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평가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다는 위험을 높여 미국을 동북아에서 분리하고 유사시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북한의 명백한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 본토도 공격받을 수 있다는 위협을 통해 미국이 핵우산을 작동 불능화하려는 전략이라는 설명입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도 대외적으로 김정은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미국 본토를 위협함으로써 미한 동맹을 깨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세이머 전 조정관은 결과는 북한의 의도와는 정반대가 됐다며 미국은 오히려 아시아에서의 방위와 안보 태세를 강화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는 전력을 증강하고 군사훈련을 늘리며 정보 공유와 훈련 협력을 강화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위협을 가할수록 미한 일이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이 협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The result has been exactly the opposite. Because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esting and threats to the ROK in Japan.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비호 아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불법적인 ICBM 발사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를 통해 제재를 가하려는 미국의 어떤 노력도 막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은 내년 4월 한국 총선을 겨냥해 미국의 확장 억지력과 미한 동맹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ICBM 발사를 수차례 더 감행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특수전 부대가 한반도 모처에서 연합특수작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특수전 학교 훈련장 등지에서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미한 특수전 부대 요원들이 참여했고 훈련에 앞서 미 육군 특수전 사령부 소속 요원들이 한반도에 사전 전개됐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이번 훈련에서 양측 특수전 부대 간 전투 사격, 핵심 지역 내부 소탕 전술 등 특수 작전 전투 기술을 공유하고 있으며 상호 운영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미한 특수전 훈련은 정기적인 연합 훈련이지만 훈련 내용이 공개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북한의 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전해졌습니다. 합참이 공개한 훈련 영상을 보면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요원들이 건물 내부를 침투해 사람 표적을 향해 사격을 하는데 이런 훈련 방식으로 볼 때 미국과 한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이른바 참수작전에 대비한 훈련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의 맨돌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북한 핵 동결 추진이 현명하지 않고 가능성도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14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보다는 확산 방지와 억제에 집중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또 확장 억제 외에 한국민을 안심시키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면 한미 원자력 협정을 일본 수준으로 개정하는 것도 지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슈라이버 전 차관보를 인터뷰했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님, 미국, 한국, 일본의 국가안보 보좌관들이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해 대량살상 무기 개발 자금 조달을 막겠다는 것인데요. 북한의 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Well, first of all, I'm glad the close coordination continues, particularly after the spirit of Camp David and the direction from the leaders to continue to cooperate.
우선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정상회의 이후 정상들의 지속적인 협력 지시에 따라 긴밀한 공조가 계속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긴급한 위협은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자금 지원을 차단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여 년 전 부시 정부 때 불법 활동 방지 구상이 있었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의 속도를 늦추려는 방법이었지만 개발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북한은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자금 조달을 단속하는 다양한 노력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튀어나오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저는 북한의 무기 개발을 저지하고 불법 자금을 차단하려는 노력은 전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미한일 3국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면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한다는 구상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향후 미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I think it's unlikely, and I think it's unlikely for a number of reasons. Probably the top of the list would be the message that it would sen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여러 가지 이유로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핵 야망을 가지고 있지만 핵 확산 금지 조약 등 국제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핵 개발을 주저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 핵 동결보다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북한이 추구하고 바라는 정치적 인정 없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확산 방지와 억지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핵 동결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그런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도 낮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첫 군사 정찰 위성이 2일 새벽 미국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돼 우주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제 한국이 독자적인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미국 정찰 자산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줄여가다 독자적으로 갈까요? 한국의 위성 역량이 강화되면 앞으로 미한 우주 협력은 어떻게 발전할까요?
The issue of reconnaissance and intelligence and surveillance in an alliance is really can be a shared endeavor. So South Korea
미한 동맹은 공동으로 정찰, 정보, 감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역량 개발이 반드시 미국에 대한 의존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역량 개발은 동맹의 공동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스템이 적의 표적이 되는 경우 중첩된 역량은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이 이런 역량을 갖는 것을 환영합니다. 동맹들 간 역량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면 상황을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반적인 우주협력에서 긍정적인 발전입니다. 미한 양측은 우주협력에 대한 의지와 열망이 있습니다. 미한 우주당국 간은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있으며 미래 우주 협력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는 데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에서 차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동맹의 틀 안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미라랩 후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미한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며칠 내에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또 미한 양국은 지난달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죠. 두 체계가 동시에 함께 어떻게 작동할까요?
Well, I don't have insight into the technical details being outside of government now, but it seems to me these are complementary arrangements and agreements. The real issue is
저는 현재 정부에서 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체계들이 상호 보완적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보 정보의 수집과 전달이 얼마나 원활하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과도 유사한 양자 협정이 있다고 생각하며 정치적 동력이 뒷받침된다면 이 모든 것이 기술적 수준에서 통합될 수 있습니다. 목표는 빈틈없이 실시간 정보를 전달해 적절한 경고를 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경고는 결국 대응하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북한뿐 아니라 솔직히 중국의 위협도 증가하고 있는 이 환경에서 미한일 국민들이 최대한 안전하길 바랍니다.
정보 수집은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미한일 경보 정보 공유는 결국 3국 미사일 방어망 통합으로 이어질까요?
Well, these are sovereign decisions that will be made along the way, but I think that's the optimal state where you have not only warning but you have the ability to respond.
그것은 앞으로 내려질 주권적인 결정들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이 최적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경고뿐 아니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죠. 그리고 대응할 때는 방어를 가장 효과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발사 방향과 발사 지점을 고려할 때 일본이나 한국에서 발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석에 따라서 발사할 때 방어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때로는 일본 혹은 한국, 어쩌면 미국 알래스카에서 발사될 수도 있죠. 모든 선택지를 고려해 최적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중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력 증강을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중국의 대규모 군사력 증강을 고려할 때 한국의 정찰 능력이 역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The near-term threat that I understand South Korea is most concerned about is North Korea, and for understandable reasons, given what's happening.
한국이 가장 우려하는 단기적 위협은 북한입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 시위와 군사 현대화를 감안하면 납득이 되는데요. 장기적으로는 동맹과 미한일 협의의 맥락에서 중국의 진화하는 도전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할 것입니다. 어쩌면 미래에는 이러한 한국의 위성 역량이 중국 도전에 대처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지난달 싱가포르 공군과 양자 연합훈련인 코만도 슬링을 전개했습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밖에서 제3국군과 연합훈련을 펼친 것은 이례적인데요. 타이완 유사 사태나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미국은 타이완 유사 시 한국이 어느 정도 군사적으로 개입하길 원하나요?
The Commando Sling exercise, there were a number of interesting developments you probably followed. For example, the air refueling.
코만도 슬링 훈련에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진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군용 급유기가 아닌 상업용 급유기를 사용해 공중 급유를 한 것은 새로운 선례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 구상을 실제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유사 상황에서 역동적인 병력 운용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주한미군은 상시 전투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 임무입니다. 한반도 비상사태를 대비해 존재하는 것이고 그 점은 전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더 큰 유연성을 원하고 다양한 유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역동적인 병력 운용을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번 훈련이 타이완 유사시 한국 개입의 기대감을 나타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의 정치 지도부와 주요 부처, 한국군이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관심을 점점 더 많이 언급하고 공개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움직임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군사태세도 따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핵심은 미국이 역동적인 병력 운용을 위한 유연성을 갖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님,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국 일각에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을 일본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일본처럼 핵연료를 재처리하고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일까요?
I'm for exploring steps to strengthen deterrence and to strengthen what right now is extended deterrence. If that
저는 확장 억제를 비롯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모색하는 데 찬성합니다. 그런 합의가 동맹인 한국에 더 큰 자신감과 안도감을 준다면 저는 이를 지지할 용의가 있습니다. 확장 억제에 대한 기술적 측면을 더 잘 알리고 정치적 공약을 확고히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장 억제는 기술적인 의미에서 이를 구현하고 탐지하고 추적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하지만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정치적 약속도 있어야 합니다. 미국이 이를 입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일 협정과 유사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저는 이를 지지할 의향이 있습니다.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핵협의 그룹 2차 회의가 열립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한국 일각에서 나오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이 대부분 기밀이어서 한국 국민들이 알 수 없기 때문일까요?
The aspects of extended deterrence that involve, you know, very specific means of response will always be sensitive and will be kept at some level of classification.
매우 구체적인 대응 수단을 포함하는 확장 억제의 측면은 항상 민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기밀로 유지될 것입니다. 한국 국민을 가장 안심시킬 수 있는 것은 기술적으로 민감한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이것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는 것은 우리가 동맹인 한국과 동일한 위험을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B-52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은 우리가 확장 억제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을 뿐 아니라 능력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확장 억제의 기술적 세부 사항은 공개할 수도 없고 공개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랜들 슈라이버 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부로부터 동북아시아 안보 역학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지난 1년여 동안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등 유럽 프로 축구를 무려 400회나 무단 중계했다는 VOA 보도와 관련해 이탈리아 프로 축구 리그인 세리에 A가 북한의 불법 행위를 확인했습니다. 중계권 계약을 맺지 않은 북한에서는 세리에 A 축구 경기가 방영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탈리아의 프로 축구 리그 세리에 A는 북한이 해당 경기에 대한 중계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세리에 A 관계자는 1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과 한국 지역에 대한 중계권은 2023-2024 시즌 종료 시까지 우리의 중계 자문사인 인프론트가 판매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과 북한에 대한 중계권이 한국의 스포티비에 할당됐다고 통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현재 스포티비는 한국에서만 방송하고 있고 북한은 배포 혹은 재송출 권리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무단 방영한 이탈리아 세리에 A 축구 경기는 모두 무단으로 송출됐다는 뜻입니다. 앞서 비오이는 북한 국영방송인 조선중앙TV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이탈리아 세리에 A 경기를 모두 41회 녹화 중계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그 밖에도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 약 152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경기 80회, 프랑스 리그 1 경기 49회, 독일 분데스리가 경기 31회, 스페인 라리가 경기 28회를 불법으로 방영했습니다. 앞서 영국 프리미어리그 관계자는 비오이에 프리미어리그와 북한은 이번 시즌 중계권 계약을 맺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분데스리가 측도 분데스리가를 방영하는 방송사 목록은 자체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북한은 해당 국가 목록에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특히 경기를 400회 가까이 무단으로 중계하면서도 유독 한국 국적 선수가 뛰는 경기는 빼놓고 방영한 점이 주목됩니다. 이탈리아 세리에 A의 경우 지난 시즌까지 한국의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서 뛰었습니다. 나폴리는 김민재 선수의 활약 등에 힘입어 리그 우승을 차지하고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8강까지 올랐는데 북한 주민들은 경기를 시청하지 못했습니다. 그 밖에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2021-2022 시즌 동안 23골을 넣어 전체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올해 시즌 득점 순위 3위에 올라있는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의 경기도 북한에선 중계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리미어 리그 울버햄튼 소속의 황희찬 선수와 더불어 지난 시즌과 올해 각각 스페인 라리가 마요르카와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하던 이강인 선수의 모습도 조선중앙TV 화면에선 볼 수 없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합니다.
북한의 정보 기술 인력들이 가짜 신분을 이용해 미국 기업의 위장 취업을 시도한 사례들이 포착됐습니다. 전문가 수준의 역량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이들은 원격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에 집중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사이버 분석 정보 기업인 리소스는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정보기술 IT 노동자들이 원격 근무하는 미국 기업들에 취업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온라인 가짜 계정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에 적발된 IT 노동자들은 무기 개발 프로그램과 같은 북한 정권의 경제 및 안보 최우선 과제에 자금을 지원하는 주요 수입원을 제공하며 지적 재산권 및 기타 민감한 정보를 북한에 유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미국과 유엔 제재에 대한 위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IT 인력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많은 IT 관련 기업들이 직접 대면 고용 방식 대신 온라인 면접을 통한 채용으로 전환하는 추세를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채용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본인들이 모바일 및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과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에서 전문가 수준의 역량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원격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확인이 어려운 다수의 원격 근무 경력을 이력서에 기재하는 등 경력을 부풀렸으며 미국에 거주하는 개인의 신원을 사칭하거나 관련 없는 개인의 공개 프로필에서 이력서의 내용을 복사해 신원 확인을 더 어렵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리소스는 자체 추적 조사 결과 이들 중 일부는 자신들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재택근무를 선호한다고 밝혔지만 이들의 IP 주소가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고용 및 인력정보 웹사이트나 IT 산업 고용계약 플랫폼 등의 계정이 있으면서도 일반적 사회연결망 서비스에는 전혀 계정이 없는 것으로 미뤄볼 때 오로지 위장 취업만을 목적으로 가짜 계정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소스가 공개한 가짜 계정에 따르면 부민다우라는 이름의 인물은 자신을 애플리케이션 수석 개발자 출신으로 소개하면서 블록체인 거래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이력을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 국적으로 홍콩에 거주하는 알렉스 루는 자신을 블록체인 개발자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브루노 다우는 자신을 컴퓨터 운영체제 및 블록체인 개발자로 소개하고 다수의 미국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브루노 다오의 경우 또 다른 취업 사이트에 웬징이라는 이름의 중국 단둥 출신 지원자로 계정을 만들면서 똑같은 사진과 이력을 사용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보고서는 이들 가짜 계정은 모두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 IT 노동자 위장 취업 사례와 매우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내 기업들은 북한인 고용이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고용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이버 전문가인 제니전 조지타운대 안보신기술센터 연구원은 1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인력의 해외 위장 취업이 정권을 위한 자금이나 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또 다른 창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많은 기업들이 원격 근무로 전환한 것이 북한의 이 같은 위장 취업 작전이 확산되는데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습니다.
One other thing is, you know, the fact that during the pandemic, a lot of companies
전 연구원은 북한 IT 인력의 위장 취업은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등의 대단한 해킹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비교적 손쉽게 정보나 자금을 탈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컴퓨터를 기반으로 일하는 대부분의 IT 기업들은 대면은 물론 화상이나 유선 회의도 필요 없이 간단한 메모나 코드 교환만으로 상호 교류 및 업무가 가능하다며 이처럼 근무 환경이 변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이러한 위장 취업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위장 취업을 통해 회사 내부 정보나 암호화폐 자금 탈취 등을 더욱 손쉽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기업들의 채용 절차 보완 강화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니전 연구원은 북한 IT 노동자들의 위장 취업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민간 노력 못지않게 정부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다면서 미 법무부가 최근 북한 IT 노동자 위장 취업 사이트 주소 17개를 압류 조치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So in that way, you know, if you can like DOJ, you know, went ahead and like seized a couple of websites.
그러면서 기관에 대한 제재 지정보다는 법무부의 최근 조치와 같은 특정 웹사이트를 압류 조치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며 미국 정부가 북한의 위법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한국 등 동맹국들과 협력해 북한 정보기술 노동자들의 해외 위장 취업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관련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앞서 지난 10월 미주리주 동부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지난 17일 북한 IT 노동자들이 미국 및 외국 기업을 속이고 제재를 회피해 북한 정부의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에 사용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17개를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국무부와 연방수사국 FBI, 한국 외교부와 경찰청, 국가정보원도 같은 달 공동 공익 발표문 형태의 합동주의보를 공개하고 지난해 미국과 한국 정부의 주의보 발표 이후 새롭게 포착된 북한 IT 근로자들의 새로운 취업 수법 등을 지적하면서 미국 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앞서 미국과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기관 네 곳과 개인 한 명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이들이 고도로 숙련된 IT 노동자들을 해외에 파견해 불법 수익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843년 12월 19일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가 크리스마스 캐롤을 출간합니다.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작품으로 돈이 많으면 부자가 아니라 사랑이 많으면 사랑을 베풀면 부자라는 것을 깨닫게 만든 작품입니다. 구두쇠 노인 스크루지에게 세 명의 유령이 찾아오면서 겪는 이야기를 담은 이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은 크리스마스 관련 소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얘기로 광범위한 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찰스 디킨스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로 만든 기념비적인 중편 소설입니다. 저임금 노동, 아동 노동, 장애인 문제, 그리고 의료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당시 1840년대 영국 사회의 문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찰스 디킨스가 이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을 쓴 이유는 부자들의 다친 마음을 고발하고 부자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열기 위해서였으며 소설을 쓰기 시작한 후 6주 만에 완성해 1843년 12월 19일 중편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을 출간했습니다. 1742년 12월 19일 산소를 가장 먼저 발견한 것으로 알려진 스웨덴의 화학자 칼 빌헤름 셀레가 태어납니다. 스웨덴 령이었던 포메라니아에서 태어난 셀레는 14살에 약재상의 실습생으로 들어갔습니다. 화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 여러 가지 물질을 실험하는 데 열중했고 1775년 스톡홀름 과학 아카데미의 회원이 됐습니다. 1776년 약국을 설립해 경영하며 많은 독창적인 연구를 이루어내 매년 두세 개의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셀레가 남긴 책에는 산소를 발견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1777년에 출판된 공기와 불에 관한 화학적 관찰과 실험입니다. 이 책에서 셀레는 산소를 불공기라는 이름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책은 인쇄소의 실수로 출간되지 않고 방치돼 1777년에 출판된 것입니다. 칼 빌헤름 셀레는 책에 나온 모든 연구를 1773년에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셀레는 실험을 하면서 모든 화학 재료를 맛보았고 그로 인해 건강이 나빠져 44살의 나이에 사망하고 맙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주간 프로그램 안내해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 전하는 헬로우 서울을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미국의 경제, 미국의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를 방송하고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소식은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 방송하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뉴스 따라잡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하시기 바랍니다.